제가 이 올리브 나무를 사진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네,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옮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브 나무가 지금 안 보여서 좀 유감스러운데, 혹시 올리브 나무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보니까는 이 꼭 이렇게 뭐 깎아나무? 머리 이렇게 확 깎은 나무에서 이렇게 좀 짧고, 이렇게 뭐 중성중성 나무가 나는 그런 올리브 나무인데,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요. 갈대는 많이 보셨죠? 갈대는 이제 하늘하던 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 나무하고 갈대가 서로 이렇게 내가 더 지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큰 바람이 불었는데 갈대는 바람에 이렇게 몸을 맡겨서 이리저리 움직여서 큰 바람에서 살아남았고, 올리브나무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렇게 큰 바람을 버티려고 하다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큰 바람에 이렇게 몸을 맡겼던 갈대는 살았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올리브나무는 부러졌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탑이 있습니다. 어떤 탑인지 아세요? 두 가지 탑이 있는데, 하나는 제단을 쌓기 위해 제단을 쌓은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 제단의 탑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쌓은 탑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쌓은 탑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쌓은 탑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쌓은 탑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쌓은 탑인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하늘을 올라가는 탑을 쌓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같은 탑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내부의 내적인 어떤 동기나 그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순종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말씀은 자기가 높아지는 위한 순종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순종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순종인데, 그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순종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게를 싣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내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순종을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사랑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모두 다 순종하느냐? 모두 다 순종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고난 중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순종으로, 고난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일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적이 있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으로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네 번째로 언제 순종하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순종을 언제 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불렀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그 말씀은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섰습니다. 그 호숫가에 전하러 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배 두 척이 있어서 그 배 한 척에 올라타서 그 배 한 척이 땅과 이렇게 멀어지면서 그 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근데 그 탔던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그물을 물 깊은 데에 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밤중에 말씀하시는 그 밤중에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들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생각,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열심히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나도 이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이 그물을 물 깊은 곳에 내리라 했을 때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베드로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베드로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네사렛 호숫가의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물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 깊은 데서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의 먹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물 수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 그 수면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낮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때 그 시간은 낮입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에 대한 것, 배에 대한 것,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지금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데 그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너 물고기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이나 베드로의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지식적인 것이나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열쇠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밤새도록 지금 뭐냐면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성경에 이야기하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세 번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 힘과 능력을 다했지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도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자기의 지식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배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과 자기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순종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 오늘은 순종하기 적당한 때가 아니야. 내일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이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내가 자격이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한가할 때를 기다려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게 되면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있는 그 자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고하고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매일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있는 결과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진자들을 누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서 그거를 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편하게 쉬게 하는 그 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냐고.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배운 불이익 때문입니다. 세상의 규칙이나 세상의 법을 지켜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회에 있는 그 습관이나 어떤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집권자들 위한 것이다. 그것 지켜봐야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 지켜봐야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세상에서 배운 순종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실력이 있어도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서 자기 실력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력 말고 백이 더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그 사회에서 내가 앞서 나갈 수 있고 그 사회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지식, 사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열심히 공부해서 나에게 준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준 그 생활대로 따라서 하니까 내가 너무 손해보고 있다는 그것을 너무 뼈 절실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어떻습니까? 이 사업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는 법, 뭐 세금에 있는 그 세금 절차들, 뭐 세금 다 내면은 사업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사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사회를 보면은 이 사회는 그 사회의 질서와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물론 이익도 있지만 이익보다는 내게 또 불이익도 당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혹시 내가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런 상황들이 현상이 보여도 복음은 복음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경험한 것들,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불이익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냐면은 그런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세상에서 배운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두터워진 그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터워진 껍질을 벗길 때 성경은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함께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세상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신적인 습관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철학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두꺼운 껍질을 어떻게 벗겨냅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그 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데 방해가 되는 두꺼운 껍질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그 발 밑바닥에 각질, 두꺼운 껍질이 이렇게 배긴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거칠고 힘들고 그것이 벗겨질 때까지 발이 제대로 그 느낌을 감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껍질이 벗겨져야 그 세상의 껍질이 벗겨져야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은 말씀으로 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세상의 껍질들을 벗겨주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성령의 부드러운 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살이 나타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넘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성령님의 부드러운 살이 나타날 때 있는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토니 에반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순종이란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인이 매우 거칠고 험한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빨래 다 되려나? 내일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도 뭐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아내는 그 남편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아내는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내가 이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쁨과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2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비참한 결혼 생활을 참아냈는데 남편이 25년 뒤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혼자 된 이 아내는 나는 이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혼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2년 뒤에 그녀는 매우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 재혼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자기 요구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고 그리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매우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집안 청소하다가 죽은 전 남편의 요구사항들을 적혀져 있는 쪽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보면서 이 아내는 너무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 쪽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 요구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그 재혼한 남편들에게 전 남편이 해줬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전 남편이 요구했던 그 상황들, 그 적혀져 있는 일들을 지금 다 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남편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지만 첫 번째 남편에게는 일이 지겹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 의무감으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언제 순종을 하는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행하였던 두꺼운 껍질들을 벗기고 성령의 부드러운 살이 나타나면 그때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부드러운 살이 나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